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 재강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폭력 시위로 경찰과 시민 다수가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오늘 네덜란드 3개 주에서 발생한 지난 4일간의 폭력 시위로 경찰 5명이 다치고 4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폭죽과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로 대응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식당 등의 출입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 군부가 지난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가택연금시켰던 압달라 함독 총리를 복권할 예정입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수단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함독 총리의 복권과 구금된 정치 인사들의 석방, 독립 내각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함독 총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위 자제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반군부 시위를 주도했던 수단의 자유와 변화를 위한 힘은 이번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선 군부의 쿠데타 이후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적어도 40명이 숨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소식이 끊긴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잇따라 그의 근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펑사이가 일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 테니스 대회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펑사이가 2주 전 성폭행 폭로 후 행방이 묘연해진 뒤 나온 세 번째 자료지만 아직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펑사이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했던 여자 테니스 협회 WTA 대변인은 21일 로이터통신에 환구시보 편집인이 공개한 자료는 펑사이의 안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사이먼 WTA 투어 대표도 어제 성명에서 펑사이에 대한 영상 공개는 긍정적이지만 그가 강제 또는 외압 없이 그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정부와 고위관리들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중형을 선고받거나 잠적, 실종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이는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등 심각한 국제인권범죄에 해당한다고 중국 당국을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인권을 국권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그러나 표결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어 합의로 계속 채택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해 북한 당국의 등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전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76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강압 채택했다며 이는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날조 자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국가의 노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에 따라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철저히 복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에 속할 정도로 주민들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거의 2년 가까이 봉쇄하고 있어 이런 주장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1에서 3 또는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뷰의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종전선언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5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중 화상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빚었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대 강국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전 세계 불안정 요소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각국의 국가 이익에도 손해라는 그런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라고 그 말하자면 화상 정상회담의 배경을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 이렇게 거의 모든 중요한 견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입장차가 컸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된 것인데요. 직접 면대면 회담에서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들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현안이 많고 또 이들 사안이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회담의 결과로서는 사실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미중 간의 적대적인 충돌 그리고 군사적인 대립의 위험을 피하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로 한 점은 성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 상황이 worse, 그러니까 나쁜 것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을 일단 좀 막아서 worse에서 bad로 상황을 좀 수위를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양한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틀을 두 정상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인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도 얘기해 놨습니다만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날 그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3시간 30분간 그야말로 이제 격론을 벌였는데요. 미중 양국이 이제 회담을 끝나고도 그 공동 성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언론 보도나 이제 백악관 발표를 봐도 미중 그 두 정상이 타이완, 인권, 남중국해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 많지만 뭘 합의했다, 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공감대를 이룬 것이 있다면 두 나라 사이 안에 그 불필요한 충돌 이런 것을 피해야겠다 이러면서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것이 안전장치입니다. 영어로 가드레일. 상식에 근거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네. 시 주석도 여러 차례 걸쳐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중 양국은 이번 그 화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이 갈등기에 들어선 건 틀림없고요. 다만 대화가 없는 갈등기에서 대화가 있는 갈등기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 날 그 한 세미나에 나와서 미국과 중국 간의 핵문제 둘러싼 대화 일종의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런 걸로 그 얘기한 것을 봐도 이걸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관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의 부분이 있는데요. 갈등의 부분은 예를 들면 타이완, 남중국해,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들 그 양보할 수 없는 상당히 그 대립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대체로 현상 유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도 않는 이런 현상 유지 쪽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협력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무역을 하는 것은 그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협력의 분야 이런 것은 계속 협력을 더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번 그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가 있는 갈등, 대화가 있는 대결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여기서 설리반 보좌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on North Korea, of course, we have seen a series of tests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설리반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봤다면서 북한이 같은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율, 그러니까 미중 간의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설리반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하기는 한 것일까요?
예, 미국이나 중국 모두 발표문을 보면 북한 문제는 논의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서도 이 전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지만 네. 사실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너무 산적한 양자 간의 그 현안들을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논의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 타이완 문제라든지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남중국해 문제, 무역 문제 이 양자 간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발표문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이렇게 묶어서 이런 문제들도 논의됐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란 문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다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이 문제들도 논의됐다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양자 간 현안에 집중했다는 의미고요. 또 설리반 보좌관의 설명으로 밀어보면은 그렇다면은 대체로 그 톤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해결을 계속 추진하고 또 상호 조율해 나가기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칙적인 수준의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현안이 있고 경쟁 관계인 사안이 있고 또 협력 사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북한 문제는 일찌감치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해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미중 간의 적대 관계와 경쟁 관계가 협력해야 될 사안으로 꼽고 있는 북한 문제에서의 협력을 사실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설리반 보좌관이 말한 그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 자, 그러면 두 나라가 손잡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16일 날 그러니까 화상 정상회담이 이튿날 그 다음 날 워싱턴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한 얘긴데요. 이날 세미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그 설리반 보좌관이 이란과 북한은 당면한 도전 과제이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현안이다 이렇게 이제 꼽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란과 북한 모두 이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핵 보유국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NPT 그 보존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핵 확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설리반 보좌관의 말은 이것은 다른 지역 현안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그 지정학적인 이해가 갈리는 분야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공통의 이해관계다. 목적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이 핵 개발을 해서 핵 보유국이 되고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것은 중국에게도 손해고 미국에게도 손해고 NPT 체제를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벌이더라도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고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날지 이것은 상당히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이 미국 언론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은 어떤 것이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미국 언론들이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해왔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지금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화상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다시 미중관계 전반에 전운을 깃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미국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그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말하자면 그 모델로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화염과 분노 그리고 리틀 락켓맨 그리고 북한은 또 구닥다리 늙으니 하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험담 정치적인 수사가 비난하는 고조되면서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었지만 네.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실상 밝히면서 급격하게 대화 모드로 그 변환이 됐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세 차례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비핵화가 이제 그 최고 그 지도자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서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외교적에서 보이콧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교 차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정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7일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샤먼 부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샤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의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선언과 관련된 한국, 일본과의 논의에 만족한다는 이 내용, 이게 일종의 동문서답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기자들이 셔먼 부장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잇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려 3명의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 질문의 내용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논의에 만족한다든지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 종전선언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지금 사실상 반대인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 이 세 나라가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그 종전선언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 나라는 반대하고 한 나라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중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잇따라 묻고 또 사실 국무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을 하지만 추가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를 계속한다, 논의에 만족한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입장으로 밀어볼 때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지금 그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톤이 다른 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그 논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그 성사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단정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보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핵심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셔먼 부장관이 한일 간의 협의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저 동문서답 이런 것인지 듣고 말았는데요. 이제 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 이제 그 좀 추측의 대상인데요. 한 가지 해석을 해본다면은 종전선언 문안 자체가 그렇게 뭐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끝났다, 전쟁 상태가 종결됐다 이러고 말하는 것이고 복잡하게 써도 이것이 A4 용지로 한 장 내지 두 장이면은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문안 자체 작업이 뭐 어렵고 오래 걸린다 이런 게 될 건 아니고요. 문안 작업은 이미 뭐 저 끝난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도는 이 문제,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를 그렇게 높은 그 우선순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요. 만일 한국은 지금 우선순위가 이것이 1순위 외교 우선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대통령부터 다 나서서 이 문제에서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것을 너무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북한 일을 좀 악용할 소지가 있죠. 내가 그러면 종전선언을 받아줄 테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싫어하는 유엔사 해체라든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국도 이를 좀 악용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이것을 지금 자꾸 하자 이렇게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높은 순위로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셔먼 부장관이 종전선언보다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날 했는데요. 이것이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의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북한이 총 8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전쟁이 끝냈다고 그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의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대강 그 문안이 다 작성됐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견을 보였던 그 시기, 조건 뭐 이런 문제가 해소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체가 분명치 않고요. 또 미국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사실 분명하게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갖고 그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를 미국과 한국, 일본과 같이 논의한다고 하면 사실 일본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국과는 또 상당히 다른 입장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택하기도 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결국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본 문제는 그 처음에 어쨌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순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고 또 이것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 사전에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이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는다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자체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제시하고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 특정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유엔 그 총회 제3위원회나 제1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종전선언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처럼 이런 유엔사의 지위 또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도 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입장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한 간에 어쨌든 뭐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북한 중국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남은 뭐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의용 장관이 지난 11일 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종전선언의 그 형식 내용과는 미국과는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남은 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제 순서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중국과는 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면은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북한과의 문제는 좀 이것이 그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지금 아직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작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덜렁가령 우리가 이런 문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저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걸 한국이 넘겨줄 건지 아니면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예를 들면은 뭐 워싱턴이든 저 베이징이든 이렇게 당신 대표가 좀 나와서 이 문제를 갖고 우리 3자 간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그 작지만 북한이 지금 상당한 고립 상태에 있고 그 외교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북한은 정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북한, 한국 간의 정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지 이것은 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심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북한이 계속해서 그 조건으로 유지를 하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성사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미한일 3자 외교 차관 회의를 마치고 웬디 셰멧 부장관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차관은 안 보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날 그 기자회견장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인데요. 이게 미한일 외교 차관회의니까 사실 그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 세 나라 차관이 모두 다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웬디 셰멧 부장관만 혼자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아봤더니 이것은 그 한국의 경찰청장이 그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날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그 다음 날 17일 날 그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그 독도를 자신들의 그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그러면은 저 한국 일본 다 나오지 말고 나 혼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웬디 셰멧 부장관이 혼자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취를 감췄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시위를 현지 지도했는데요. 이게 35일 만에 나타난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김 위원장이 몇 주 동안 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한 달여 만에 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기간 사이에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은 사실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에 35일 만에 나타난 것은 사실 꽤 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긴 공백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아마도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처한 북한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비워놓고 이런 여러 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분석들을 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을지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최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북한 당국이나 이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데일리 NK가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강원도 원산에 있는 거기에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몰래 수입한 그 호화로운 유람선 요트가 있는데 이것이 그 24일 날 항해를 했고 25일에도 인근 섬을 정박을 했다 나서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든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관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가량 그 없어지면서 체중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이 무슨 다시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삼지연에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강 이상서는 불식이 됐지만 자세한 것은 역시 그 동영상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나와야 이것이 확인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중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이 대북 제재를 풀어라 하는 것,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가령 뭐 이런 구상을 했다고 치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윤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하자면 김 위원장의 투두 리스트, 말하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년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국내적인 현안들 그리고 대외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이제 사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초로. 자,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말하자면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도 지난 4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7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북한은 이런 반구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듭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인 상황은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경 봉쇄 코로나로 인한 그다음에 제재 그리고 이런 그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들, 민간단체들이 일제히 공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돌파구를 마련하느냐는 정말 가장 고심해야 될 사안인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 미국과의 관여 여부에 있는 것이고요. 이 관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관여 없이 그야말로 자력갱생 홀로서기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계속 버티기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국제사회가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나올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일찌감치 주목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 상황은 남북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10월 4일 날 재개됐지만 남북 간에 지금 아직도 아무런 그 대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를 중재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불과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지 않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인터넷으로 화상 정상회담이라도 일단 하고 여기에서 모종의 절충 합의점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종전 선언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미북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런 하나의 지금 방식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간이 지금 촉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반 사이에 어떤 결단과 행동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11월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통행이 재개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좀 진전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해외 언론들의 보도나 관측을 통해서 국경 재개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지만 사실 11월에 그 통행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전망을 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또 마침 그 화물 열차가 이 북한과 중국의 그 철로를 운행하는 것이 한 차례 목격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그 많이 그 높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런 관측도 굉장히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아무런 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신의주 바로 그 인접한 중국의 단동에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단둥시 당국이 긴급주의보를 내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실 양쪽 다 다시 국경을 재개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동안 봉쇄해왔던 국경을 마침 한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마당에 국경 재개한다는 것 이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11월도 사실 그냥 국경 재개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중국 화상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미한일 3국 차관회의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힌 들의 보정입니다. 미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가운데는 대통령을 지낸 남편보다 더 평가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잘린 카터는 매주 강요회의에 참석하고 남편의 주요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정치활동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로잘린 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로잘린 카터는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외국 정상과 외교 정책을 논의할 자격을 상원으로부터 인준받은 사람도 아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 부인을 보내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977년 봄, 대통령 부인이 맡은 특별한 임무를 둘러싸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아내 로잘린을 대통령 특사로 중남미에 보내기로 한 건데요.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터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정하게 되죠. 카터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중남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로잘린을 미국 정부의 공식 사절로 삼아서 중남미 국가 정상들과 회담하게 했어요. 사교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논하는 수준으로요. 그게 아주 특이한 일로 받아들여졌고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로잘린에게 다시는 그런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미국을 대표하다, 남미의 로잘린 카터란 논문을 쓴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로잘린 카터는 당시 중남미 방문에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 관리들은 퍼스트 레이디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요한 특사 임무를 맡을 정도로 로잘린 카터는 남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이 지미 카터의 평생 동반자였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로잘린과 지미 카터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로잘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루스였는데 이 지미 카터가 루스의 오빠였죠. 지미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로잘린에게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꽤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로잘린은 당시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대학이라고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조지아 주립 여자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죠. 로잘린이 학업 문제도 있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좀 망설이다가 지미 카터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946년 7월 엘레노아 로잘린 스미스는 만 19살도 채 안 돼서 3살 위인 지미 카터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카터 집안에서 로잘린을 반대한 겁니다. 다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미 카터네 집은 사업하고 꽤 괜찮은 규모의 땅콩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위상면에서 이 카터네 집안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거죠. 로잘린은 1927년에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지미 카터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자랐습니다. 독실한 침례교 집안이었고 중산층 가정이었죠. 로잘린의 아버지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는데요. 로잘린이 1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로잘린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 시간제 일을 해야 했죠. 사실 로잘린은 공부를 잘해서 1944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수석 졸업생으로 고별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서 원하는 만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지미 카터와 결혼한 뒤 로잘린은 처음 7년을 해군 장교의 아내로 보냈는데요. 군인인 남편의 잦은 부재는 아직 나이 어린 신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게를 돌보는 일이 온전히 로잘린의 몫이었지만 워낙 독립심이 강했던 덕분에 잘 견뎌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지미 카터는 해군에서 나올 결심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인 땅콩 농장과 도매업을 돌보기로 했는데 모든 짐을 싣고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돌아오는 날 지미 카터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로잘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네, 고향에 돌아온 뒤 처음 몇 달 동안 로잘린은 무척 우울했습니다. 다시 작은 시골 마을에 돌아와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로잘린은 남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 확장에 나선 지미 카터가 아내에게 사무실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로잘린 카터 전문가인 정치학자 캐시 스미스 교수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는데 어떻게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매우 현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잘린 카터는 당시 많은 퍼스트 레이디와는 다른 길을 밟았습니다. 남편 지미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돌본 거죠. 같이 사업하면서 부부가 동반자가 됐는데요. 그 동반자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로잘린 카터의 삶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지미 카터가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주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미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서 1976년에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남편의 군 시절과 사업가 시절에 좋은 동반자 역할을 했던 로잘리는 정치에서도 큰 몫을 했는데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시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 카터가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다른 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당시 로잘린 카터가 특이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남편의 선거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별도로 혼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후보 부인이 남편과 같이 유세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보 부인이 따로 다른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로잘린 카터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다른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잘린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강력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부인이 강력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전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강력회의에서 의견을 내건 하진 않았지만 뒤에 앉아서 필요한 기록을 했고요. 저녁 때 남편과 의논하곤 했죠.
로잘린이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운데요. 카터 대통령은 로잘린이 주요 조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가 중남미 특사 파견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퍼스트 레이디로서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그런 역할을 맡지는 않았는데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로잘린 카터는 정신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법안을 위해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잘린 카터의 이름을 딴 간병인 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이 집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로잘린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일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로잘린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로잘린의 집에 와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90살이 넘어서 사망했으니까 꽤 오래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잘린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남편 지미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를 지낼 때부터 이 로잘린이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일종의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Governor Reagan again, typically, is against such a proposal.
There you go again.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물론이고 로잘린 역시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1994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로잘린도 동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잘린 카터는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 중퇴생을 줄이기 위한 책에 서문을 쓰기도 했고요. 2010년에는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룬 책을 쓰면서 계속 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로잘린 카터는 여전히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캐시 스미스 교수는 로잘린 카터가 대통령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세 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로잘린 카터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퍼스트 레이디 5위 안에 늘 들었습니다. 역대 퍼스트 레이디 수가 상당히 많은데 5위 안에 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순위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잘린 카터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그렇습니다. 로잘린은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어머니였고 또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중남미 순방권을 제외한다면 미국인들 사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로잘린은 카터 대통령의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9대 퍼스트 레이디 로잘린 카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1월 7일 중미 국가인 니카라과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권의 통제를 받는 최고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놀랍지 않게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5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은 이번 니카라과 선거를 엉터리 선거, 웃음거리 선거, 정치적 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판토마임 선거였다면서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 앞서 성명을 내고 니카라과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반대파 인사 40여 명이 수감됐으며 야당의 참여를 막고 있으며 독립언론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수감하며 시민단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르테가와 그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무리오가 아무런 민주적 기반 없이 니카라과를 독재 통치하고 있다며 그의 행태는 40년 전 오르테가와 산디니스타들이 싸웠던 독재자 소모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다니엘 오르테가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국가만이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민주적 규범이 붕괴된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니카라과 국민들과 또 민주주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정권의 탄압과 독재에 맞서 니카라과의 오르테가와 그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무리오 그리고 그들의 4명의 자녀들을 제재합니다. 또 니카라과 국방장관과 재무장관, 국회의장, 선거관리위원장, 국립경찰청장을 제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외교력과 지역 우방국들과 협력해 반민주적 행동을 저지른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을 제재하고 제안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니카라과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지만 니카라과는 국가로서 민주적 원칙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라과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